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빛으로 살아야 합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작은 불빛일지라도 감추어질 수 없듯이 시대의 양심과 도덕의 마지막 보루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의식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데 다른 교회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하고 우리가 다른 교회나 다른 성도를 바라봐서는 안 되고 우리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고 있는지를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살든 말든 다른 교회가 어떤 식으로 교회를 운영하든 말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이 가라고 하는 길로 갈 뿐인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세우신 사람이 만든 기관이 아니라 신적인 기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교회와 성도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그래서 그 뜻을 받들어서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높여드려야 될 구별된 사명과 그리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신자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다, 엠베서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대사다라는 이런 의식을 잃어버리면 교회와 성도는 세상과 전혀 구별됨이 없는 그런 기관이며 그런 존재가 되기 쉽상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처럼 투기를 하기도 하고 또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일반 법정에서 상호 고소 고발하여 하나님의 법으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성도 간의 이러한 문제들을 일반 법정에까지 가지고 가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실추시키는 이런 일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성도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확한 의식의 부재에서 비롯되는 것들입니다. 신자는 결코 두 마음을 품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신자로서 도덕적인 삶을 포기할 때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대가는 뭐겠습니까? 그 사람이 택자라면, 그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도덕적 준수의 의무를 버릴 때 반드시 그의 영혼은 하나님의 부으시는 은혜로 충만하거나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절대로 누릴 수 없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신자의 도덕적 의무를 이제 사람의 관계의 문제 속에서 풀어서 설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관계 속에서 무엇인가 성도가 문제와 어떤 막힘이, 매임이 발생하게 될 때 이제 그때부터 그 성도는 영적으로 깊이 하나님 앞에 고통을 느끼게 되고 그의 영혼의 평강은 순식간에 깨어져 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이야기를 이제 31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31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이 다섯 가지를 모든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의도, 악의와 함께 버리고라고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끼리의 삶에서도 그렇고 세상 속에서의 삶 속에서도 그렇고 반드시 도덕적으로 그들이 버려야 될 악을 차례대로 열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버려라 라고 말했는데 이 헬라어 단어 아르데토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깨끗이 쓸어버리라 그런 의미입니다. 또 완전하게 제거되도록 내버려 두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미련도 집착도 가질 필요가 없이 완전하게 제거해버리라 그런 의미예요. 모든 악과 관련해서 완전히 그 관계를 끊어버려라 라고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자, 악독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악독이라고 했는데 악독이 뭡니까? 이것은 과거에 자기가 당한 어떤 손해나 모욕에 대한 원한을 버리지 않고 마음속에 이것을 오래오래 품어두어서 그 이웃과 함께 화해하기를 거부하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악독, bitterness라고 영어로 말하는데 지독함, 냉소적임, 비통함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화해하기를 거부하는 마음, 그 분노를, 그 마음의 미움을, 그 지독한 그 마음을 꽉 이렇게 붙들고 있는 그것을 악독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쓴 뿌리 바로 악독과 유사한 단어입니다. 이 악독이 얼마나 자신과 남에게 고통을 주는지 모릅니다. 나에게 준 고통을 절대로 잊으려고 하지 않는 그것이 그 마음이 악독의 마음이에요. 절대로 잊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보복하겠다는 거죠. 기회만 주어지면 내가 반드시 복수하고야 말겠다라는 마음입니다. 이런 감정이 이렇게 누적이 될 때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악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악랄한 사람. 그래서 사회에 불특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흉악한 연쇄 살인을 저지르는 이 사이코패스들 보면 대부분 그들의 그 심리 상태, 정서 상태가 이런 악랄하고 악독한 상태예요. 왜 그래요? 고아로 자랐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다 부모의 사랑을 받는데 나는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그 분노와 그 어떤 사회에 대한 반감이 뭘로 나타나느냐? 자기하고 직접적으로 자기한테 해를 끼치지 않은 사람들을 죽이고 위해를 가하는 것으로 그 자기 안의 분노를 해소하는 거죠. 자신의 불행이 이 불공평한 세상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반사회적인 죄악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는 어떻습니까? 자, 오늘 우리 마음속에는 버려야 될 악독이 없을까요? 죽이고 싶도록 밉거나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내 죽을 때까지 네 얼굴은 내가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 혹시 우리의 마음에 그런 마음, 어떤 사람을 대해서 그 사람이 머리에 떠오를 때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네 얼굴은 길 가다가도 다시 마주치고 싶지 않아. 우리 안에 이러한 마음들은 다 성경은 악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시어머니가 될 수도 있겠죠. 자기를 버린 아내나 남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웃이나 한때 아주 나와 절친했던 막역지우였던 정말 이 간이라도 빼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신뢰했고 깊은 우정을 나누었으나 한순간 나를 배신해버린 그런 벗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직장에 나를 괴롭게 하는 상관일 수 있고 끊임없이 나를 걸고 넘어지는 동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라이벌 관계인 동료일 수도 있을 것이고 오늘 우리 안에 이 마음이 있습니다. 나에게 준 피해, 나에게 준 모욕, 나에게 어떤 해를 끼친 그 부분에 대한 원한을 버리지 않고 화해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을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버려라. 뒤도 돌아보지 말고 버려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이 복수의 피 묻은 칼을 내려놔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의 영혼이 사시는 길입니다. 남을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닙니다. 성경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미워하는 것도 곧 살인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용서하지 않겠노라고, 절대로 화해하지 않겠노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도 살인이라는 거예요. 죄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결국 뭡니까? 내 자신하고 싸우라는 거예요.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려고 하는 나, 내 안에 있는 이 악독, 그것과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싸워야 할 사람은 결코 용서되지 않을 그 사람이 아니라 용서하지 않으려고 하는, 안 보려고 하는 이런 내 마음. 자,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이 얼마나 처절하고 고통스러운지 잘 아시죠? 목사가 오늘까지 인생을 살면서 제 인생에도 그런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있었을 테죠. 그러면 저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말씀이 시키는 대로 마음과 감정이 가지 않지만 성경대로 말씀대로 하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이렇게 솟구쳐 오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고 우리에게 하신 그 명령에 근거해서 그걸 누르는 거죠. 분명한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마음만 먹어가지고는 안 돼요. 그렇게 행동해야 돼요. 그렇게 행동할 때 마음의 평강이 오고 그 관계가 결국은 해결된다는 겁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웃고 내가 먼저 전화하고 내가 먼저 잘못했다고 말하고 내가 먼저 마음으로 만리장성을 쌓아야 소용없습니다.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우리는 성경의 말씀에서 패스되는 거죠. 우울증의 원인이 뭡니까? 저는 분당에서 목회를 할 때 참 제가 여러 명의 우울증 환자들과 상담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은 자매부터 애기 엄마들까지 해서 근데 그분들을 상담, 제가 정신과 의사도 아닌데 말입니다. 근데 목사가 어떻게 해요? 죽고 싶다는데 상담을 해드려야죠. 그래, 우울증을 심지어는 새벽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새벽 예배 끝나고 그 시간에 그분한테 전화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 아침에 전화를 했더니 이분이 숨을 헐떡헐떡거리면서 전화를 받아요. 그래서 아니 왜 이러시냐 그랬더니 목사님 세 번째 목을 맸는데 또 떨어졌어요. 아이고 아파트 꼭대기에 가가지고 그 아파트 꼭대기 계단에다가 지금 세 번째 목을 맸는데 세 번째 또 풀어져가지고 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길로 그분 남편한테 연락하고 남편하고 별거 중이었습니다. 뭐 부모님한테 연락하고 자기 외삼촌이 유명한 정신과 의사예요. 김성일 씨라고. 김성일인가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소용없어요. 거기서 좋은 약 다 지어 먹어도 소용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붙들고 또 아무튼 그 우울증을 앓고 있는 분들의 그 원인이 뭐냐면은 분노예요. 분노. 자신에 대한 분노고 나를 이렇게 만든 사람과 환경에 대한 분노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우울증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나겠어요? 그 사람과 그 환경 용서해야 돼요. 그래야 그 병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우울증을 앓고 있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20년, 10년 전에 당한 일이 어제일처럼 또렷하게 기억난대요. 생생하게. 그러니까 우울증 환자들은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거든요. 잊어버려야 돼요. 잊어버려야 되는데 자기가 받은 그 상처가 안 잊혀지는 거예요. 생생하게. 체육 선생님한테 성폭행 당한 게 안 잊혀져가지고 그게 어제 일처럼 그 역겨운 입에서 술냄새까지 다 또렷하게 기억이 난다는 거죠. 그것을 예수의 은혜로 그것을 버릴 수 있을 때 흘려보낼 수 있을 때, 용서할 수 있을 때 그 병에서 탈출할 수 있는 병이 우울증이에요. 그거를 약으로 자꾸 때우니까 이 항우울제 많이 먹으면 부교감신경이 무너져요. 그래서 사람이 덜덜덜덜 이렇게 떨기도 하고 우울증 약 절대로 오래 먹을 게 아닌데 그거 약으로 고쳐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 예수의 은혜로 내가 그분 내 마음에서 그 미움에 묶어뒀던 부분에서 그분을 떠나보낼 수 있어야 이 우울증으로부터 우울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 우리 마음에 이 악독한 마음을 품을 때 그 마음에서 그것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나도 망하고 그 내가 미움을 분노를 품고 있는 그 사람도 망하는 거고 같이 망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육체도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우리의 육체도 건강을 서서히 잃어버리게 되지만 우리의 영혼은 더더군다나 하나님과의 막힘이 생기고 그래서 사람과의 막힘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 영혼이 병드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급속히 그 영혼의 상태가 나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향한 미움과 대립을 두고는 절대로 그 영혼이 자유해질 수 없어요. 악독은 양날이 서 있는 칼과 같습니다. 그 마음을 품을 때 자기도 베고 남도 베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에 노함과 분냄도 유사한 맥락입니다. 마음속의 악독이 이제 뭘로 표출이 되느냐? 바로 노함과 분냄으로 표출이 됩니다. 노함과 분냄은 마치 활화산 같습니다. 활화산이 오랜 시간 김을 뿜다가 드디어 때가 되면 폭발해 버리듯이. 미국의 그 옐로우스톤 그 공원은 60만 년마다 한 번씩 어마어마한 폭발이 일어나는데 지금 거의 폭발할 때가 다 됐다 그러잖아요. 백두산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이게 폭발을 해버리면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재해와 재난이 찾아오게 되는 것처럼 이 악독을 이렇게 품고 있다가 그게 뭘로 폭발하느냐? 노함과 분냄으로 이 분출하는 이 화산처럼 폭발해버리는 거죠. 이게 노함과 분냄이 비슷한 의미 같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약간의 구별이 있습니다. 노함은 걷잡을 수 없이 타오르는 분노로서 급격한 감정의 폭발이 분냄이에요. 분냄. 노함은 걷잡을 수 없이 타오르는 분노이고 그 급격한 감정의 폭발이 분냄입니다. 분냄은 통렬하고 악독한 적의가 마음속에 자리 잡아서 이게 지속적이고 습관적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 분냄이에요. 노함은 이게 한번 분출해서 폭발해버리는 것이고 분냄은 지속적인 것이고 그래서 노함은 우발적인 것에 반해서 분냄은 지속적이고 습관적이고 고질적으로 드러나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분이 가득 차있다는 건 뭘 말하냐면 가스가 꽉 차있다는 거예요. 이게 해소가 배출이 안 되고 계속 차있기 때문에 자극이 오면 자극이 오는 대로 그게 분노로 폭발하는 거예요. 남편이 말 시켜? 그냥 화내고 애들이 뭘 말 시키면 그냥 짜증내고 이게 뭐냐? 내가 지금 분노가 꽉 찼다는 거죠. 노함은 화를 그래서 자주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화를 자주 내는 사람 특징이 뭘까요?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많다는 겁니다. 받은 상처가 많으니까 자존심이 뭉개질 대로 뭉개져가지고 누가 말만 하면 뭐야? 너도 나 무시하는 거야? 이게 어디서?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분을 컴플렉스로 가득 차 있을 때 이게 이제 분노로 폭발되는 거예요. 오랜 세월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억울하게 받은 상처, 고통 이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분을 참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 이 분노와 울분을 치명적인 도구로 간주하면서 그 병을 뭐라 그래요? 울화병이라고 그러잖아요. 만병의 근원이라고 얘기합니다. 한의사들이. 자,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노하게 하고 분하게 만드느냐? 결국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람은 이렇게 악독해지고 이렇게 노하고 분노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려요.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사랑했고 믿었던 사람일수록 그 사람에 대해서 받은 고통이 그것과 비례해서 더 크고 잔인하고 분노의 감정도 더 맹렬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와 아픔은 고통은 절대로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가도 그대로 그 내면에 잔존합니다. 이 가정의 달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부모님이 어렸을 때 그 자식에게 한 말이 평생도록 그 자녀에게서 지워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해야 지워진다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자식에게 사과를 해요. 그건 엄마가 그때 분명히 잘못한 일이었다.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지워지지 않아요. 그게 사람에게 받은 상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그 상처들이 어느 순간인가 폭발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노함과 분냄입니다. 뿌리가 있단 말이에요. 잠자는 사자가 깨어나는 순간이 있단 말입니다. 그 감정의 정체가 바로 내가 받은 상처와 아픔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신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이 내 안에 지금 이 분노의 정체가 뭔가 또렷하게 알고 있는 것도 있지만 모르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모르고 있는 것. 그러면 성령께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돼요. 내가 무엇 때문에 분을 잘 내는 사람이 되었는지 이 부분을 놓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그게 누구에 대한 분노인지 무엇에 대한 분냄인지를 깨닫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깨달아졌을 때 그 사람을 용서할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하셔야 되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그 다음에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독한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차단하고 먹구름이 잔뜩 끼면 태양빛이 차단되듯이 악독한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차단하고 노함과 분냄이 하나님의 의가 당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한다 이거죠. 방해한다. 우리가 자꾸 분을 내면 분을 낼수록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려고 하는 선한 일들이 자꾸 망가지는 거예요. 망가져버려요. 분을 내지만 않았던들 하나님이 이 좋은 것을 주시려고 했는데 분을 내는 순간 이거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쨍그랑하고 이게 박살이 나버리겠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려고 했던 이 아름다운 것이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분노를 촉발하지 않을 수는 없으나 그 분노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반드시 이 분노를 통제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터트려버리면 깨져버리고 끝나는 거. 깨진 건 다시는 다시 주워 담을 수도 다시 온전하게 만들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분노의 불꽃이 점화되기 전에 이 분노의 끝이 나에게 무엇을 가져올지를 생각하면서 절대로 그 분노를 통제, 이길 힘을 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지금 이 끌어오르는 이거, 주여 이 감정을 내려놓게, 버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감정을 분쇄시켜 주십시오. 사람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죠. 그 분노의 불꽃이 발화되는 순간 나를 태워버리고 내 가정을 태워버리고 내 부모와 자녀와 직장의 동료들을 모든 관계들을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산산조각 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버리라고 바울은 이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분노가 또 어떻게 표현이 될까요? 다 이게 연관성이 있어요. 상호 연관, 노함과 분냄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서 분노가 어떻게 표출이 되느냐. 악독은 노함과 분쟁의 분냄의 감정으로 표출이 된다. 이 노와 분이일 때 그 다음에 이 노와 분이 뭘 통해서 표현이 돼요? 언어를 통해서 분노가 표현이 됩니다. 그렇죠? 네. 아니 화나면은 얼굴만 시뻘개지고 입 꾹 다물고 막 씩씩거리고 있는 사람 보셨어요? 얼굴이 시뻘개지면서 그 다음에 이제 막 감당할 수 없는 말들이 따발총처럼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세요. 떠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떠드는 것. 모든 노함과 번뇌가 떠드는 것과라고 얘기했죠. 분노를 자제하지 못하고 급기야 이제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 언쟁에 들어가는 겁니다. 조용히 싸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싸워도 존댓말 하면서 싸우면 이 싸움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근데 이제 싸움이 되면 부부 사이에도 이제 당신이 잘못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싸움이 안 되는데 뭐 어째 이제 남편한테 야 네가 이렇게 나가면 이제 끝나는 거죠 이제. 싸워도 욕을 하거나 상대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 그럼 그건 상처가 되지 않아요. 적어도 그냥 그렇게 몇 마디 주고받다가 에이 그만해 그러면 끝이 나는데 이게 통제가 되지 않는 구체적인 언어로 이제 그 사람이 깊숙한 이제 그 마음을 공격하는 독화살이 되어버리면은 이제 그게 딱 와서 꽂히는 순간 이게 이제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왜 싸움이 커집니까? 목소리부터 커지고 그 다음 막말이 오고 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막 상처가 되는 말들이 막 이렇게 내뱉어지는 상황이 되다 보면 이게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가버리는 거죠.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이제 욕을 하게 되면서 그래서 그 싸움이 커지다가 급기야 어떻게 돼요? 피를 부르는 거죠. 피를. 그래서 여러분 싸우시더라도요. 존댓말 내시면서 싸우세요. 그러면 상처를 최소화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싸움이 되지를 않아요. 화가 나면 상대를 맹렬하게 비방하게 됩니다. 회방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회방, 회방하는 것을 이렇게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그랬는데 회방이라는 단어의 뜻은 상대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아 버리는 모욕적인 말이에요. 야,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악랄하고 악독합니까? 싸우다가 아주 지능적인 사람은 이제 그 사람의 치부를 드러내 버리는 거죠. 그렇게까지 안 가야 되는데 이 말하면 이 사람이 팩 돌아버릴 거 알고 그 말을 탁 내뱉어버리는 그게 정말 잔인한 거예요. 거기까지 안 가야 되는데 아내와 남편 서로 너무 잘 알거든요. 뭐가 약점인지. 또 친한 친구일수록 얘가 뭐가 약점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 말 딱 하는 즉시 얘가 돌아버릴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쾌재를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라고 해서 이런 문제의 예외일까요? 자,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어떠십니까? 모든 관계에서 여러분들은 원만하신 분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우리 모두 한번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내가 나를 생각하는 건 정확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정확하죠. 그러면 무엇이 나로 하여금 내 인생으로 하여금 이렇게 척박하고 상처받고 고통당하면서 분노로 가득하게 만든 것일까요? 결국 뭐의 문제라는 거죠? 관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관계의 중요성, 관계에 있어서 이러한 악한 감정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지에 대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안에 기생하고 있는 약독의 쓴 뿌리의 문제인데 이게 결국 모든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관계에 있어서의 형통함이, 평화로움이, 기쁨이 없을 때 모든 관계 속에서 이제 우리의 영혼은 얽히고 꼬인 실타래처럼 이렇게 뒤엉켜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인생에서 세 가지 중요한 만남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좋은 부모님과의 만남, 좋은 배우자와의 만남, 좋은 스승과의 만남. 이 첫 관계의 만남이 한 사람의 평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바로 부모와 자식으로의 만나는 이 만남. 이 만남 속에 갈등이 많고 상처가 깊을 때 부모와 자식 간에 깊은 상처가 있으면 이것이 어디로 전이돼요? 이제 친구 관계에서 전이 돼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 아이들을 보면 어떻게 해요? 친구들을 사귈 때도 이렇게 소유하려고 해요. 얘가 다른 애하고 얘기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너는 내 거야. 너 나하고만 얘기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 자녀가 어떻게 돼요? 왕따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아이가 커서 결혼을 해요. 배우자를 얻었어요. 결혼을 해요. 그 가정이 행복하겠습니까? 심각한 배우자와 갈등을 겪게 되고 또 이 내가 이제 사회생활을 합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해서 적을 만들고 직장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게 되고 직장을 자주 옮기든지 실직자가 되든지 보십시오. 마귀는 한 영혼을 파괴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음에 쓴 뿌리, 악독의 씨앗을 막 뿌려대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 뿌려버리고 친구 간에, 이웃 간에 뿌려버리고 형제 간에 뿌려놓고 성도들 간에 이 악독의 씨앗들을 막 뿌려대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배신감, 거절감, 실망감, 분노, 키워라, 키워라, 씨앗을 뿌려놓고 마귀가 하는 짓은 계속 이제 부채질하는 거죠. 키워, 싹을 틔워, 그 세력을 더 키워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고 앞에 열거한 이러한 죄악들의 노예가 되게 만들어서 가는 곳마다 시한폭탄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이 가정에 있으면 가정이 뒤집어지는 거고 회사 가면 회사가 뒤집어지는 거고 교회 가면 교회가 뒤집어지는 거고 가는 곳마다 이 사람은 시한폭탄이 돼서 자기와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짓거리란 말이에요. 일평생 그 사람을 그 고통 속에 몰아넣고 그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목적을 성실하게 마귀는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마귀에게 속으면서 살 수 없습니다. 패배를 숙명으로 여기면서 악독을 품고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의 남은 평생을 고통과 아픔과 상처와 분열로 점철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모든 죄악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우리가 자유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자유해져.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먼저 내미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귀에게 지지 마세요. 내 자존심이 중요합니까? 이러한 악독과 분냄과 회방과 떠드는 것들을 깨끗이 버리고 완전히 버려버리고 내가 그리스도 인격으로 변화되는 것이 중요합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닮는 게 중요합니까? 우리 안에 화해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으려는 이 악독을 버려야 돼요. 분함으로 쏟아놓는 악한 말들의 습관, 비방하고 모욕하는 사악한 말들을 버려야 됩니다. 이 쓴뿌리가 뽑혀지기를 우리가 성령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분노의 원인을 깊이 사유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내 감정이 격리되도록 분리되기를 기도하세요. 그 생각이 떠오를 때, 아, 이제 그거 괜찮아. 이제 그건 내 문제 아니야.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다 용서했고 나는 이제 그들을 축복해. 기억은 다시 우리를 그 아픔의 기억으로 돌아가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 아픈 기억이 내 감정에서 격리되면, 분리되면 더 이상 그 기억이 떠올라도 그 기억이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게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도우신다고. 성도는 이런 감정을 아르데토, 깨끗이 쓸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쓸려보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미래가 열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자녀들에게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나요. 우리가 자꾸 분노로 분냄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리우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려고 해도 분열되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 일하시겠습니까? 일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 되려고 하는 교회, 용서하려고 하는 교회, 미래를 새롭게 써내려가려고 성도들이 그 분냄과 악독을 버리려고 하는 교회 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이루시죠. 자꾸 그것을 리바이벌 해가지고 너 그랬었지, 과거에 그랬었지, 과거에 너 때문이야 이러고 있는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냐 말이죠. 바울이 왜 이것을 버리라고 했을까요? 성도들의 악독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자주 분노하고 자주 떠들고 비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은혜가 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라고 하면서 늘 노하고 분내고 떠들고 비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천사 같은 말을 한다고 해도 믿지 않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때로는 목회를 하고 목양을 하다가 본의 아니게 여러분 제가 혈기를 낼 때가 있습니다. 또 부딪힐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참 제 마음이 괴롭습니다. 왜 괴로우냐면은 그렇게 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걸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그 모습에서 내가 점점 깨어지고 있구나, 금이 가고 있구나, 부서져 가고 있구나 하는 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림이 아니잖아요. 그분이 원하시는 그림이 아니라 우리가 점점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멀어져 간다. 우리가 떠들수록, 우리가 회방할수록, 우리가 분낼수록 우리는 점점 더 우리의 정든 고향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분의 품으로 돌아가는 게 우리의 목적인데 그분의 품으로 돌아가기는커녕 점점 더 멀어져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악독을 이기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자신과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이 가장 가치 있는 싸움에 우리가 헌신해야 돼요. 남과 싸우는 싸움은 가장 우리에게 독이 되고 우리를 파괴시키는 자기 소모적 싸움이고 가장 생산적인 싸움, 가장 거룩한 싸움,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싸움은 내 자신과 싸우는 싸움이에요. 이 싸움에 헌신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해지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에서 윤기가 나고 찬란한 빛이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의 통로가 되실 것입니다. 나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들을 악의와 함께 다 버리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친절과 미소와 관용과 사랑이 가득한 그런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를 이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에베소 교회나 우리 교회나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다르지 않은 것이죠. 에베소 교회가 이런 말씀이 필요 없을 만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퍼펙트했다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할 까닭이 없었겠죠. 그러니 오늘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타락한 죄인들에게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이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우리가 이것을 버리려고 버리라 그랬으니까 버리려고 노력하느냐의 문제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이 말씀은 모든 시대의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인데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주님 싸우겠습니다. 그러나 그 싸움의 대상은 죽을 때까지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 속에 있는 이 악독과 분노들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의를 이루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셔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모든 하나님이 원치 않은 감정들은 거두시고 우리 모든 회원의 성도님들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평화의 사도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